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제가 설교를 맡은 주간에는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쭉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서의 배경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 말을 시대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시대 말, 어떤 시대인가, 그 시대적 특징을 사사기 21장 25절 이 말씀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제멋대로였다, 뒤죽박죽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이 초반의 이스라엘의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이 사무엘 저자는 이 사무엘상 초반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한 불임 여인인 한나 이야기로 이 사무엘상을 시작합니다. 이는 아마도 불임 여인 한나를 이스라엘의 어떤 현재 상태를 잘 설명해주는 유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이 시작한 이 초반에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뭔가 좀 암담한, 암울한 또 위기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국가 분위기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위기 상황이라면 어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해결책, 타개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해결책, 타개책은 정치체제의 변화였습니다. 사사정에서 왕정으로의 변화. 실제 이스라엘은 사무엘상 초반에 정치체제가 사사정에서 왕정으로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사사정과 이 왕정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왕정을 살펴보면 이 고대 근동지역의 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평범한 왕과 달리 역사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 찾아보면 왕을 신적 존재로 봤습니다. 즉 신의 형상. 따라서 왕의 말은 곧 신의 말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쉽게 거역할 수 없는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왕과 달리 넓은 지역이 아니라 좁은 지역에서 전시에는 군대를 통솔하고 평상시에는 어떤 이 백성들의 송사를 치리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백성들이 이 사사들의 말은 쉽게 거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7절. 좀만 더 앞으로 넘어가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제 사사 드보라와 이제 바락에 관한 얘기인데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가 얘기합니다. 어찌 됨이냐.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또 다른 말씀인데요. 12장 2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2절.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사사 입다 지도자인데 그가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다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사사의 권위는 왕의 권위에 비해서 크게 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 사사시대 말이라는 이런 혼란기 상황에서 사사정과 왕정이 둘 중에서 어떤 정치체제가 더 효과적일까?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당연히 권위가 있는 왕정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죠. 당연한 생각입니다. 실제 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의 정치체제는 사사정에서 왕정으로 변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8장 9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사사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왕정을 허락하겠노라. 그래서 사사정에서 왕정으로 본격적으로 정치체제가 바뀌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로 등극을 하죠. 그리고 사울을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스라엘의 왕정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은 우리의 그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별로 선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당연히 사사정보다는 왕정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선호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방금 읽었던 말씀 그 앞부분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시진 했지만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셔서 기꺼이 허락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정을 별로 선호하지 않았음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혼란스러운 시기에 통솔력 있는 왕을 세워서 나라를 바로잡는 것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켜하시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반응하셨을까? 그 합리적인 백성들의 생각에 대해서 왜 별로 온당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좀 그 이유를 우리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왜 사사정을 허락하셨는가? 왜 왕정 전에 사사정이라는 정치체제를 먼저 주셨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사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사들은 하나같이 굉장히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정 요구가 이해가 되죠. 대표적인 이 사사는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겁쟁이에게 어떤 조직을 맡긴다라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또 다른 사사 삼손이 있죠. 삼손은 이제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얘기하셨지만 힘만 센 사람이었습니다. 힘도 세고 권위도 있지만 그 힘과 권위를 제대로 쓸 줄 아는 어떤 실력이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괴물이죠. 괴물이 무서운 것은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 힘을 제대로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힘과 권위를 남용 내지는 오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힘과 권위 아래서 복을 누리기보다는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삼손이 그러한 자였던 거죠. 또 다른 이 사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사사기 3장 15절에 사사 에훗이 나옵니다.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을 이 왼손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에훗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라는 그 지파 이름 안에는 오른손잡이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벤 야민 하면 벤 하면 무엇 무엇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야민 하면 오른손잡이. 따라서 오른손잡이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닌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한글에는 그냥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은 오른손에 불구가 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왼손잡이 에훗은 태생적으로 왼손을 쓰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불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오른손이 불구가여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무찌르십니다. 제가 만약에 탁구 국가대표 선수와 탁구를 친다고 해봅시다. 당연히 지겠죠. 그런데 그 선수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이 다쳐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다라면 아마 제가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정도로 왼손잡이가 왼손을 쓰는 것과 오른손에 불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쓰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오른손에 불구가 있는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따라서 이 사사기 전체를 살펴보면 초점이 어떤 지도자에 있기보다는 그 지도자 위에 있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초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것은 부족한 자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왕과 같이 권위가 있고 카리스마 있는 한 지도자의 어떤 그 통솔 그것들을 바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셨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요구, 왕과 같은 카리스마 있는 그 지도자의 다스림, 그 요구를 싫어하셨는지를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많이 학살했죠. 만행을 많이 저질렀죠. 그런 이야기들이 뭐 쉰들러 리스트나 아니면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뭐 이런 영화에서도 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독일 군인들의 잔인함 뒤에는 히틀러라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 히틀러라는 지도자에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동조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죠. 그런데 이제 더 의아한 것은 뭐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독일 사람들이 동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백성들이잖아요. 뭐 유명한 철학자들도 그 독일에서 많이 나왔죠. 뭐 괴테나 뭐 쇼펜하우어나 뭐 니체 같은 그런 깊이 사유하는 사람을 배출해낸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히틀러같이 말도 안 되는 지도자에 동조했는가? 사실은 이 고민을 깊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인데요. 수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이 독일 사람들이 그 히틀러에 동조했을까? 수많은 고민과 질문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책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유를 부담스러워한다. 우리가 사실 자유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누릴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다면 오히려 그 자유를 거부하고 자신을 통제해 줄 누군가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 프롬이 자기의 책을 마무리하는데요. 바꿔 말하면 자유를 제대로 누릴 실력이 없다라면 자유를 오히려 거부한다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사실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위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차를 예로 들면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달리는데 그 기차가 레일 위를 벗어나는 게 우리가 흔히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차가 레일 위를 벗어난다면 사고가 나죠. 그것은 자유가 아니죠. 진정한 기차의 자유는 기차가 레일 위를 잘 달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설정해 놓은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자유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잘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리면서 그들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의 자유로 바꾸어 버렸죠.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로, 내 마음대로의 자유로 바꿨죠. 그 결과가 사사기라는 거죠. 따라서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사시대의 이 위기, 혼란스러운 상황의 바른 해결책은 자신들의 그 방종을 통제해줄 카리스마 있는 왕이 나타나서 통솔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도자인 사사들이 부족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궁극적인 왕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면 된다라는 거죠. 기차 비유를 다시 한번 들면 기차가 레일을 벗어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통제는 뭐냐면 강력한 어떤 로봇가 나타나서 그 기차를 손에 집어들고 강제로 레일이로 놓고 레일이를 달리도록 이 로봇가 통제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건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기차가 스스로 내가 원래 있어야 될 곳은 레일이라는 것을 알고 돌아와서 그리고 그 레일을 설정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레일을 잘 달리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성원들이 어떤 자들이냐 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눈에 보이는 위대한 한 명의 지도자가 끌어가는 조직보다는 비록 지도자가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그 구성원들이 성숙하면 그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같은 원리인데 하나님이 사사정을 허락하신 것은 그 안에 이스라엘이 제멋대로 가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도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사정을 허락하신 그 의도 안에는 방종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누려라. 그 안에서 너희가 성장해라. 스스로 성장해라. 내가 정해놓은 그 범위 안에서 자라가라. 라는 의도가 담겨있다라는 거죠. 사무엘서를 보면 언뜻 하나님께서 왕정보다 사사정을 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사실은 사사정이냐 왕정이냐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2차적인 문제이죠. 우리는 어떤 정치체제가 더 좋은 것인가 이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점은 사사정이어도 괜찮고 왕정이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바운더리, 그 틀 안에서 점점 성숙해 간다면 비록 사사들처럼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에훗이나 뭐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이 그런 지도자처럼 어떤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도 이것이 아직도 100%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는 지도자가 못나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포커스는 뭐냐면 지도자가 못나도 된다가 아니라 비록 지도자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더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라 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강력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사정이어도 괜찮다. 비록 부족한 사사들인 에웃이 너희들의 지도자여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너희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사기 21장 25절을 좀 뒤집어 읽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카리스마 있는 통솔력 있는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뒤죽박죽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사사들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갔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역대상이나 열왕기상에 가면 수많은 위대한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제 열왕기상에 가면 여로보암 2세라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었던 경제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평가하십니다. 성공하지 못했다. 내가 볼 때는 실패한 기간이다.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났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사사시대보다도 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긴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카리스마 있는 왕이 나타나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물론 이 안에는 어떤 지도자가 와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도자도 훌륭해야 되지만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인가, 자유를 누릴 만큼 충분히 성숙한 자인가, 이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진정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통솔자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범위 안에서 나는 자유를 누릴 만큼 충분히 성숙한 자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 이 질문을 하나님은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 이 물음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범위 안에서 성숙해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누릴 실력 없음을 어떤 카리스마 있는 왕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